참 예수님. 먼저, 예. 뭐 애드립이라고 준비했는지 저 어저께도 한 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다의 색깔은 어떤 색일까? 오늘 저 어디서 본 거예요? 시인이 한 건가? 바다의 색은 하늘의 색이래요. 하늘이 빛을 내면, 하늘이 빛을 가리면 회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색 그대로. 그래서 성모님의 색은 그래서 하늘색이에요. 이거 아직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 영대가 다르잖아요. 성모님 그 제의는 하늘색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품고 하늘을 닮아 하늘의 색깔을 자기네 색깔로 삼아 발산하는 하늘의 그 빛의 빛깔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내는 자기 색깔은 없어요. 근데 자기 색깔을 내면은 그거는 구정물이 돼버려요. 잘 한번 생각해 뿌연 물이 돼버려요. 자기 색깔을 내면. 근데 그냥 맑은 물은 하느님이 그냥 들어오시도록 내버린 하느님을 열어놓은 그 물은 맑은 물은 하늘 그대로예요. 하늘색 그대로예요. 그런 거예요. 그 하늘색은 그래서 순종의 색이에요. 믿음의 색도 되고 순종의 색도 되고. 오늘 그 주제 성모님의 강론인데 그 주제가 순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느님과 인간, 하느님과 교회 이 둘 사이의 관계에는 먼저 전제 조건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늘 문제가 생겨요. 주종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우리는. 저는 주님이라는 호칭 안에 이미 그 주종 관계가 다 담겨 있어요. 하느님이라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그 하늘님이죠. 하느님이 주님이라는 말은 이미 주인입니다라고 표현. 그래서 성모님 말처럼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자백, 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대답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순순히 따르겠나이다. 조금 더 나가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제 마음입니다.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해 저 또한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순명이 되는 겁니다. 순명, 순종은 이런 주종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등 관계에서는 순명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택하고 신앙을 배우고 신앙으로 산다는 건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종,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 노예가 될, 종이 될 각오를 하고 종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신앙은. 믿으며 산다는 건 이미 저는 하느님의 종, 하느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선언이며 하느님께 종살이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만일 이 주종관계가 깔린 신앙이 아니라면 기필코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하느님과 나를 대등한 관계로 착각하면서 보던가 아니면 하느님을 자기 종처럼 여기며 그렇게 부리던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오늘날 주종관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보다는 민주주의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더 매력적입니다. 신앙도 과연 민주적이면 어떨까? 민주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합니다.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대원칙, 국민이 주인이다. 이 말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하지만 신앙과는 사뭇 다른 지점이 생깁니다. 민주주의 세상에서 국민 각자가 권리도 갖고 자유도 갖고 그래서 모두 다 평등해야 하며 기회는 균등해야 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악독한 인간들이 많은 세상, 이 세상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들의 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 필요합니다. 인간들끼리. 하느님 관계에서 민주주의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떤 민주적인 신앙인이, 민주적인 어떤 이념을 가진 신앙인이 하느님께 이렇게 요청한다 합시다. 하느님, 저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시간과 내 사정, 형편, 내 인권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당에 나가든 안 나가든 미사를 드리든 안 드리든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가 세례를 받든 세례를 받지 않든 천연왕제를 받든 안 받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선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날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절대, 그러니까 하느님께 이 민주적인 것을 들이미는 순간 하느님을 대등한 존재로 여기면서 하느님을 깔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들에게 필요한 민주적인 것을 하느님께 오용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느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 모든 하느님 것에서 살고 있는데 마치 내 세상 만났냐? 내가 하느님과 비등하냐? 과연 요구할 수 있을까? 아니죠. 잘 생각해보니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통용되는 주종관계 하나를 발견하고 맙니다. 이미 노예해방이 됐는데도 이게 오래됐는데도 하나를 발견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 이 변형된 주종관계를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맙니다. 이상합니다. 이거는 온갖 안 좋은 것만 그러 모아 생긴 현대판 주종관계입니다. 보통 갑은 사장 혹은 상사이고 을은 부하 노동자입니다. 가끔은 역전되기도 합니다. 갑이 고객 손님일 때도 있고 을은 사장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 그들은 서비스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을 갑으로 여겨야죠. 갑은 을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을은 갑의 조건을 순순히 그것도 즉각 들어주어야 합니다. 을이 요구 조건을 채우지 못할 때에는 갑은 을을 징계 혹은 해고, 파면 혹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을에게 그래서 이유란 없습니다. 을이니까 그런 겁니다. 갑이 무엇을 요구하든 을은 을이니까 들어주어야 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 권력, 힘의 크고 작음에 따라 갑과 을은 더 명확해집니다. 대개 돈 많은 자, 더 큰 권력을 가진 자가 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둘 다 없는 자, 그들은 죽을 때까지 을을 면치 못할 겁니다. 대개가 을이라는 얘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갑을 관계는 더 확장이 됩니다. 이 지배구조가 비록 자기는 갑은 아니더라도 을이면서도 자기보다 못한 곧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병 혹은 정에게 돌변해서 갑질하고 맙니다. 갑질하려 합니다. 서로들 갑질을 못해 분노 폭발하는 세상, 이게 오늘날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갑, 언제는 갑, 언제는 을이 되기 마련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손님일 때는 갑이지만 그들이 이제 누구 밑에 들어가면은 또 을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별종이 생깁니다. 외계인이 하나 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슈퍼갑, 평생갑, 절대지존, 재벌 총수들이 그렇습니다. 돈 많은 자들, 아니면은 권력, 최고의 권력이 있는 자들. 그들 참 부럽습니다. 마약해도 됩니다. 술 먹고 운전해도 됩니다. 안 걸립니다. 돈 주고 사람 때려도 됩니다. 뇌물 먹고 뇌물 줘도 금방 무죄로 풀려납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의 슈퍼갑입니다. 헌법, 법조차 초월한 초법의 괴물들. 슈퍼갑을 바랍니까? 여러분도 슈퍼갑이 되고 싶습니까? 여기서 잠깐, 갑을 관계, 이거 신앙에 해롭습니다. 완전히 해롭습니다. 하느님께도 다른 형제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봅니다. 하느님께 갑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형제들에게, 내 자매들의 같은 형제 자매에게 갑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당에서 미쳤죠. 처음엔 하느님이 갑, 우리는 을이라고 여겼다가 갑자기 돌연 어느 순간에선가 자기가 갑이 되고 맙니다.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도를 오래 많이 길게 하는 사람들, 혹은 미사를 많이 지내는 사람들, 혹은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 성당 본이 많이 하면 뭔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거대한 은총을 얻을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께 요구하죠. 나한테 축복 달라고. 마치 하느님을 을 대하듯이. 대표적으로 대입 수험 기도. 이때 되면 난리 납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안 하던 기도, 절대 전혀 안 하던 기도를 100일 동안 죽어라고 합니다. 아주 최상으로. 그래서 기도해 줬으니 나에게 이제 합당하게 나에게 스카이에서 스카이 달라고, 하늘에서 하늘 달라고. 이제 말 알죠? 스카이란 말이 서울대, 고려대, 연대를 얘기하니까 스카이예요. 네. 내려줘야 한다고. 하느님께 갑질하는 신앙, 이게 신앙입니까? 내가 해줬으니 나한테 달라고. 이 교우관계도 이렇습니다. 내가 어느 사목회장이니 아니면 내가 뭐니 너는 이렇게, 내가 교감이니 뭐 여러가지. 다시 돌아가. 여기서 순종, 순명이 주종관계 신앙에서 핵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순종, 순명이 여기서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주종관계를 태어나지만 주종관계를 이 신앙, 신앙적으로 성화시키는 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종의 자세 중 최고는 순명입니다. 순명이란 무엇일까? 신학생 때 들었던 소명에 관한 묘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일 장상, 웃 어른이 혹은 교회 어르신이 불합리한 일을 시킬 때 과연 그걸 따라해야 하나? 라는, 순명해야 하나?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장상이 미치지 않고 않은 이상 완전 엉뚱한 일을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장상이 보기에 그 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인데 이래요. 악을 하나라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혹은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피해갈까봐 어느 한 사람조차 그 사랑을 못 받을까봐 엉뚱한 일을 합니다. 유치한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른은 엉뚱한 일을 시킵니다. 미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저분은 나에게 헌일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순종 안에는 그 믿음이 생명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깔려 있는 겁니다. 장상을 믿기 때문에, 장상이 시키는 일은 다 좋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일로 나와 우리 공동체가 유익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쁘게 해내려는 겁니다. 이게 순종 아닙니까? 순명. 장상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한다는 건 이건 순명 아닙니다. 장상이 시키니까 내가 해야지라는 건 억지로 기쁨 하나 없이 하는 재미없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일만 해치우면 된다는, 그들도 일을 다 했을 겁니다만 순명이 아닌 겁니다. 믿음 없는 순명입니다. 순명은 시키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시킨 자를 과연 믿었느냐, 지금도 믿고 있느냐,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구약 신약을 통틀어 성모님의 모습이 독보적인 이유가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란 애를 낳을래 말래, 예수의 엄마가 될래 말래,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성모님은. 그러다 성모님은 천사의 말을 믿고 하느님의 뜻을 믿고 따릅니다. 이 믿음 덕분입니다. 그건 하느님이 하시려는 일이고 그분의 일은 다 좋기 때문에 나도 함께, 그분의 일은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일이 되기 때문에 나도 함께. 그래서 믿음 가득한 마리아는 순순히 하느님께 순명, 순종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모님의 아들, 성모님의 그 믿음 그대로 예수님도 고민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래 말래, 십자가를 질래 말래, 제 아들은 다 도망가 버릴 테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해서 십자가의 길을 결국 걷고 죽을래 말래, 그 뻔히 보이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떠했을까? 저는 성모님의 이 놀라운 믿음이 예수님께서 통했으리라. 성모님도, 예수님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원대한 뜻을 믿고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당신 자신에게 개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느님 편에는 다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는 구원이 됩니다. 그 힘들고 외로운 길을 그래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 없이 이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은 하느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느님이 세우려는 당신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노래로 들려줍니다. 값과 을로 나뉘지 않는 사회, 갑질 없고 을의 고통, 병의 고통 없는 사회, 하느님만 주인이 되어 모두 다 하느님의 종들인 사회, 세상, 그래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는 세상, 나고자 없고 이민자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과부와 고아여도 행복한 세상, 그런 하느님 나라를 마리아는 꿈꿉니다.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것은 다 좋다는 그 믿음으로 하느님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미사도, 기도도, 봉사도, 사랑도, 용서도, 그 모든 하느님 바라는 것을 자기 할 일로 삼습니다. 그 일을 나의 구원, 세상 구원이라고 여기며 기쁘게 실행하고 맙니다. 그래서 종의 기쁨은 주님을 믿는 데서 나옵니다.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또한 종의 기쁨은 하느님이 시킨 그 일, 하느님이 바라는 일, 그 일을 하는 데서, 해내고 있는 데서 나옵니다. 그게 종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성모님처럼 기꺼이 하느님의 종이 되시렵니까?